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 때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듯이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마치 추수가 심판과 비유될 때가 많아요. 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의 배경에서 딸은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마치 딸과 같이 누군가 보살피거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우스운 표현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엄청난 세력이어도 딸과 같이 연약한, 그래서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초라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바벨론의 그 세력의 원천,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다와 물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세력의 원천이 되는 바다와 물을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리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찾을 때처럼 아주 무섭게 이렇게 으르렁 거리는 거죠. 38절 보시면,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자는, 바벨론은 마치 사자가 먹을 것을 찾을 때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자기들이 잔치를 베풀고 연애를 베풀고 취하여 이렇게 기뻐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잔치를 재밌게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죽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나중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다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헤로도투스 같은 그리스 역사가도 바벨론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이 다 술 먹고 취해서 자다가 메대 파사 군인들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왔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잔치를 벌이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먼저고 역사가 나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다 손치더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0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을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을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어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바벨론이 마치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듯이 바벨론을 그렇게 황폐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 51장에 세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25장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세삭은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이를테면 그 암호의 암호. 우리 왜 기역, 니언, 디귿, 리얼 하듯이 히브리 철자가 22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요거를 거꾸로 딱 해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을 별명으로 만든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말장난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세사학은 여하튼 바벨론의 별명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전부 다 무너뜨려서 저는 이 예레미야 51장이나 또 50장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회는요 사람 살만한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한 도시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 짓고 또 집 짓고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다 하나님께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재건되지 못해요. 2500년 동안. 야, 그거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흙으로 뒤덮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바다가 바벨론을 넘치며 노도소리가 땅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뒤덮어가지고요. 도시가 그 밑으로 폭 잠겨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독일 사람들이 이걸 발굴해가지고 다 독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물이 독일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재건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 34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풀리는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게 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기에 34절 35절에 나오는 나를 먹으며 나를 말하며 나를 빙그러대게 하며 여기서 나오는 나가 다 누구냐 하면 35절이 말하는 시온 주민이고 예루살렘 사람인 거예요.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먹고 나를 멸하고 다 나는 내 양식 다 빼앗아가고 마치 큰 뱀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저 음식인데 저 바벨론 사람이 빼앗아가지고 자기 배에 불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폭행하고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 했을까요? 이런 호소, 이거요. 일종의 비명입니다. 이를테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 당한 그 아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아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를테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온 주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받은 학대, 그 폭행,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억울하고 원통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온 주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고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 시온 주민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섬뜩하고 역겨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과 시온 주민의 그 부르짖는 탄식, 그 비명소리, 그 한숨과 눈물, 그거를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 주민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자식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미워요. 이 부모를 정말 괴롭혀요.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의 탄식, 그 원통한 신음소리, 비명소리, 그 호소를 들으시고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남의 집 자식이 고약한 짓 하는 것은 또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집 자식이 고약한 짓 하는 것은 정말 속상할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간구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인 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택하신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 죄 많은 이 아주 하나님의 속을 썩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면서 끌어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고약한 백성들의 그 탄식과 그 기도에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라도 아주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시온 주민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탄식의 귀를 기울이시고 보복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내 이 억울함과 원통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내가 갚아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고약한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데요 그 억울함을 원통함을 그대로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꽁 해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말로 갚아주고 막 이렇게 갚아주고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갚아서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소생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다 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거구나.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아주 큰 희열, 그 아주 큰 기쁨, 즐거움, 가슴 벅찬 감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는데요 괴물이 돼가요.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괴물과 싸우다가 똑같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연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주민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시온 주민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 주민을 편드시거든요. 예루살렘을 편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누리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편들어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